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떤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또 다른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마음에 소중하게 받으신 분은 복음을 전하라 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다 맞습니다. 나치 독재의 시절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목회자요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말씀을 예외 없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역시 그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주님은 시몬의 배를 빌려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 허탈해하며 그물을 씻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내린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져 가는 것을 본 베드로는 그만 예수님의 실체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나를 떠나시라고 나는 죄인이라는 자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르라. 성경은 그 자리에 제자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함께 동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한 문장이 아니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떠남일 것이라고 요약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려면 지금의 나를, 또한 주님 없이 만족했던 나의 자리를 주저없이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인류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복이 있는 것을 기웃거리며 떡고 물을 주워 먹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시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예언적인 명령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우리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 우리를 복으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려면 해야 하는 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의 나의 생각,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을 떠나는 일입니다. 지금 나를 편안하게 하고 익숙하게 하는 것, 내가 큰 소리 좀 쳐도 되고 주님 없이 마음을 놓아도 되는 곳,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은 떠남을 통해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공생애의 사역을 마치신 후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대로 승천하시지 않고 낙심하고 실망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첫절 14절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증거하십니다. 다시,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실망하고 낙심해버린 제자 베드로, 황제의 바다로 귀환해버린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또다시, 또다시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주님을 따랐던 그 삶을 일장춘몽이라고 여기고 자포자기하면서 살 수도 있을 베드로, 죄책감에 눌려 평생을 살 수 있을지 모를 나는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하고 낙심해버린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굶어 허기진 그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조반을 차려 주십니다. 예수님의 메뉴는 숯불 생선구이와 떡입니다. 예수님의 식탁, 숯불구이와 떡 세트 메뉴.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것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자신은 없지만 저도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두려움 때문에 멀리 도망해버린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떡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낙심하고 실망하여 황제의 바다로 귀환해 그물질을 하다가 지치고 지쳐버린 베드로의 피곤한 육체를 음식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허기진 마음을 채워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 하시기 원하셨던 수많은 일들 이전에 먼저 베드로를 찾아와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귀한 영혼들을 새롭게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무너진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시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낙심하신 분, 자기에게 실망하신 분, 포기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주님께 서운함을 가지신 분, 마음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낙심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누군가, 주님을 돌아서 버렸던 누군가를 붙들어주시고 소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시고 조반을 차려주시는 수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침을 먹도록 기다려주신 주님은 그 지워버리고 싶었던 한 숯불가 앞에서 설상가상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고스란히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하였지만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더 이상 대답을 못하고 근심에 가득 차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간혹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에게서 여보 당신 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한 번 받으면 처음에는 대부분의 남편 되시는 교우님들께서 그럼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연이어서 만약에 이 질문을 받는다면 조금 머뭇거리면서 아마도 자신이 근래에 잘못한 일이 있었는가 돌이켜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이 아내의 생일이었는가? 결혼기념일이었는가? 무슨 날이었는가? 그런데 만일 이 질문을 세 번째 받는다면 아마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되시는 분들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거기에는 한 가지 남편 되시는 교우님들께서 생각하지 못하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참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참 사랑해. 그런데 당신은?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주님의 심정일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단지 불편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변함없는 더욱 풍성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치유해 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 땅 위에서 가장 귀한 공생애를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도 배반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그 허무한 아침 모든 것이 꿈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은 실패한 새벽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소명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려 확인시켜 주시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베드로를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원어에 따르면 이 사람들보다에서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 후토스는 지시대명사로 영어로 표현하면 these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 이것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thes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 사람들이건 사물들이건 그 의미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만은 아쉽게도 이 사람들로만 그 의미를 제한시켜서 혹 우리는 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자들과 비교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주님으로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따르면 아마도 배들에 가득 차서 반짝거리는 그 수많은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황제의 바다인 디베리아에서 건져올린 이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역시 사람들보다라고 적힌 그 밑에 것들보다라고 원문의 의미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각주를 표기해 놓은 것을 많은 성경에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세상 혹은 세상의 무언가를 사랑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거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 마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대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참으로 소원하신다면 응답해야 할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소명을 찾기 원하신다면, 참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응답해야 할 질문,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반응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커다란 질책입니까? 반면에 책임감 있다라는 말은 참으로 소중한 칭찬일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사명과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반응하여야 합니다. 영어 단어에 responsibility, 책임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반응하다라고 하는 response와 능력이라고 하는 ability가 합쳐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삶에서 힘을 다해 응답할 때에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인생,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귀하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이런 능력은 갖추고 있니? 베드로야, 너 이러이러한 훈련은 받았니? 하고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낙심한 허물투성이의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너 고작 그 정도뿐이니? 라고 질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려 그리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첫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나 사람들로 인해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일의 결과에만 매달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왜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자괴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는 참으로 마음이 분주한 바르다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겉으로는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아버지를 멀리 떠난 기쁨도 감격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오히려 분노하며 일만 하는 돌아온 탕자의 큰 형의 모습을 갖게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물으실 것입니다.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보십시다.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는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되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참으로 그 주님의 풍성하신 한량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치유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베드로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그 질문에 고백한 이후에 응답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부르심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 용납과 회복과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수고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바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일들을 이제 부족한 자에게 맡겨주시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일은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어떤 양은 여러분을 들이받을 것입니다. 어떤 양은 여러분들을 통해 피해서 숨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바로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매일 나와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삶으로 반응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19절에도 또 22절에도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며 베드로의 삶의 이유와 소명을 회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주님은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주님께 응답한 이후에 내 양을 먹이고 돌보며 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아마도 양을 돌볼 때에만 비로소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알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부르신 자에게 또 복으로 사용하실 분들에게 반드시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나누시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 내가 그러한 모습일 때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가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은 얼마나 더 아파하셨는지도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후에 당신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감정이나 지식을 넘어서 실천을 통해서만 비로소 체득되기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목자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도록 베드로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릴 때 주님을 믿고 한동안 가장 읽기 힘들거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성경의 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2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시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다시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약속에 반대되는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왜 이러셔야만 했는가? 여러 번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어도 그 하나님의 의도가 마음 깊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외국에서 홀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지 못하는 영어로 대해서 읽던 중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영어로 보게 되었습니다. Give me your one and only son. One and only son. One and only son. 그런데 그때 제가 유일하게 암송하고 있던 영어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을 달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성자 예수님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사랑한다고 반응하는 자, 주님께 복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을 인생의 한순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 그 마음을 배우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참으로 영광된 부르심이지만 쉽지 않은 고통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면서 동시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고민일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당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실 때 지금 듣는 우리와는 다르게 당시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다 알았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당장 피부에 쉽게 와닿지 않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알았던 사실 한 가지.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죽음을 앞둔 죄수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내려놓고 거기에 자신이 못 박혀 죽어야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곧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무언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감당해야 하는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나로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언가이며 세상의 거짓 약속 대신 메고 붙들어야 하는 주님의 진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면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살아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남도 살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 주님의 형상과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양을 치고 먹이라는 그 십자가는 베드로를 죽음으로 인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했고 겸손하게 했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십자가는 죽음 앞에서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인생,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영원한 삶으로 베드로를 인도하였습니다. 마치 내가 가정을 지키면 그 가정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마치 내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을 지키면 그 안식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을 다해서 소중히 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소중히 품어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여자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부활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깥의 선교사님들의 묘원 무덤마다 있는 십자가는 그러므로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대한 그분들의 목숨을 다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을 따르라는 부르심과 그분들의 떠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분들의 자기 부인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생명을 흐르게 하셔서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부르심과 떠남 사이에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을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떠남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오늘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을 생명으로,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 그 마음에 소중히 받아 고난 중에도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갔는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간 베드로는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영원한 생명의 접붙임을 입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30대 중반 즈음에 외국에서 결혼을 하고 비자의 만료를 한 1년 정도 앞두고 이후에 진로를 위해서 6개월 정도 가정재단을 시간을 정해서 쌓을 때가 있었습니다. 집사람과 어린 아기를 데리고 시간을 정해서 이후에 걸음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라 하셨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6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주님께서는 저에게도 한국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시고 집사람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사랑하는 나의 고국 한국이었는데 겨우겨우 고생하며 적응한 외국 생활이 어느 순간 적응이 되었던지 제 처에게는 거의 17년, 18년 가까운 세월, 제게는 거의 10년 가까운 외국 생활을 정리하다 보니 덜컥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응답이 정확한 것인가,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였습니다. 갈 교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린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숙소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매주 항상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뒤에서 안내를 서던 그 모든 주가 지나고 교회에 귀국 소식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주에 아기를 안고 맨 앞에서 저의 집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6개월 된 갓난 산의 아기를 안고 모두가 함께 일어나 찬송을 드리는 그 시간에 저도 아기를 이렇게 안고 일어나서 찬송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저에게는 참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분명한 음성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동훈아, 두려우냐? 예, 주님 참 두렵습니다. 그러자 마음 깊이 또다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빠 된 네가 네 아들을 안고 있지? 그것처럼 아버지 된 내가 너를 안고 간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지금까지 너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했고 내가 너의 앞서가며 너를 위해 싸우겠다.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중에 그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울려주셨던 그 음성이 활자로 적혀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100주년 기념교회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신년 영시 예배에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한 번 더 선포하시며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올해 100주년 기념교회에 주신 표어의 말씀, 신명기 1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저같이 부족한 자라도 의심 많은 자라도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순종한 때부터 신실하게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겠노라 고백하는 그 자녀의 인생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안고 가시고 함께 가시며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 인생길에서 제가 받은 은혜, 제가 깨달은 약속은 이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바로 내가 너의 인생길을 앞서가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그 험한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복으로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먼저 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힘든 광야를 지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아브라함이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단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를 위해 그 베드로의 인생길에 베드로의 앞에 서서 베드로를 위해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부르심은, 그 명령은 곧 주님께서 앞서 가시겠다는 복된 약속입니다. 물론 그 걸음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꽃이 피는 들판뿐만 아니라 험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것입니다. 따스하고 환한 푸른 초장에서 쉴 때도 있지만 죽음의 음침하고 컴컴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면,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신실하게 앞서가실 것입니다. 앞서가실 뿐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없이 편한 곳, 내가 당신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떠나서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 길은 세상에 약속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요, 고되지만 가야 할 길이며 어렵지만 감당케 하실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홀로 알아서 가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어려운 길로 우리를 보내실 때,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난 시간의 상처로부터 떠나 주님을 따르십시다.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서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다. 세상의 거짓 약속으로부터 돌아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다. 그리고 원망을 떨치고 일어나서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라도 당신의 강함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참된 치유와 자유, 회복과 생명의 길임을 알면서도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당신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세상을 따라간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자신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삶으로 반응하는 자마다 치유와 사랑과 소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 걸어가며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 주님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친히 앞장서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자금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크심을 경험하고 따르는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따라오라 부르시며 신실하게 앞장서 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